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랜만에 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돌이켜서 예, 어깨를 붙들고 한번 토닥토닥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가라. 토닥토닥 왼쪽 어깨 두들깁니다. 불평도 가라. 가운데 어깨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게 두들기겠습니다. 교만도 가라. 주물럭 주물럭 합니다. 주물럭 주물럭 좀 많이 사랑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간지르겠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옆구리 간지르지 마세요. 자, 토닥토닥 왼쪽 어깨 토닥토닥 합니다. 사랑으로 토닥토닥. 자, 원망은 나가라. 오른쪽 어깨 불평도 나가라. 교만도 나가라. 주물럭 주물럭 감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간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병아리가 엄마닭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도 아울리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역은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특별히 봉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 청도 아웃리치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친다고 해서 몽둥이 치는 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조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왁작지껄 했을 텐데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달리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조반을 준비를 해서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웠습니다. 거기에 바닷가의 파도 소리 그리고 정적,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단락을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로 외로웠고 제일로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깡패들도 의리는 저버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었죠. 멀찍이.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할 때는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진실로 가짜지만은 진실로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며 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 말씀들을 하셨죠. 전체를 상대로 그 말씀들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앙금이 남아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요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홀로 내버려두고 다 도망간 거 이것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거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예수님 그냥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정적을 깨는 말씀이 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셨겠죠. 야단을 되게 쳤겠죠.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나를 배반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아마 그 이유를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나은 인격의 소유자라면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다 묻지 않겠다, 아주 신사답게,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나를 배신하지 말라, 막 이렇게 따끔하게 훈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찾아간 이상,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간 이상, 아마 이 세 가지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폭발을 해서 먼저 말과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감정을 좀 자제하면서 차근차근 말로써 풀어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훈계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배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단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면서도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이유를 따지거나 훈계를 한다고 해서 다시 배반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기회가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또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 사랑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 못한 부분까지 떠올려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알아서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등을 돌린 이 제자들에게, 그 가슴에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다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사람들도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됩니다. 다 그 지시 대명사가 복수형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타우타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것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요, 사역과 일 속에서 정해야 됩니다. 아,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일 자체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좋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일이 좋아서,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행동일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자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약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떤 행동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요, 혼자 만납니다. 혼자. 다른 사람은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 두 명만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은 그게 더 이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단 둘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둘만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의 그 손에 어루만짐도 받고 싶고 병도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자리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고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는 홀로 물러가셨습니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그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요, 엉뚱한데 안 빼앗겼습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린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되셔서 하나님과 단 1대1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500여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 이상을 먹이셨죠. 총 남자,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년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시면요,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당신만 왕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왕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억지로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막 그거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칭찬을 듣고 그들의 격려를 듣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으로서 높임을 받는 그 자리, 사람들의 막 눈동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있고 싶어 하셨던 자리는요,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단 둘, 1대1로 마주보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제일로 사모하시는 자리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싶으셔서 다 내어보내시고 5천명을 먹였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뒤로 하고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1대1로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개인개인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만사 오케이가 돼요. 이것만 되면은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세상 오라고, 덤벼들어 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되셨습니다. 사역자는 이래야 됩니다.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야, 이 모든 것을 네가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앞서야 됩니다. 세계 인류 기업의 CEO가 되어도, 회장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앞서야 됩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로 크다면요, 다른 모든 것이 진짜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들도 전부 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를 제일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제일 사랑해다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미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라는 것.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일이요, 사역보다도 우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일 청도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도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들 때문에 막 일하시다가 틈이 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아뢰는 겁니다. 친구는요, 사랑하는 친구는 전화를 걸면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있었던 일들을 막 일러 바치는 겁니다. 홀로 되는 시간. 이전에 동료 목사님 수련회 가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찾다가 도저히 없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들어간 곳이 장롱이었습니다. 장롱에 들어가서 그곳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가시려고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휴가 때 저기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교회를 이제 허가를 받아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역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은 내 양을 치라, 그렇다면은 내 일을 감당해 다오,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잊어먹으셨네요. 다 잊어먹으셔야 또 한 번 할 텐데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 있는데 독생자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마을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봉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 추장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누구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될까, 사람들이 이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의사도 역시 궁금해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청혼을 할 때에 암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처녀의 가정에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보통 남자들이요 한 마리 아니면은 두 마리 그 처녀의 집안이 조금 훌륭하고 더 좋으면은 두 마리 그리고 아주 가끔 암소를 세 마리를 끌고 가는 이런 그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추장 아들이요 청혼을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행렬을 보니까요 암소가 무려 아홉 마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연 누구에게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 누가 저 추장 아들의 낙침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될까? 근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요 의외였습니다. 아주 몹시 가난한 집이었고 그리고 청혼을 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그 의사는 본국으로 이제 귀환할 때가 되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의사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추장의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볼품없는 그 아가씨, 초라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어도 줄줄줄 할 수 있는 아주 엘리트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죠. 아주 멋진 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니까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두 마리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소 아홉 마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제 아내를 무척 저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아홉 마리의 소를 암소를 보면서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그 가치를 나는 암소 아홉 마리 가치가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꾸고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영어를 배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배우고 외모를 가꾸고 그러면서 아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장의 아내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나는 아홉 마리를 받은 여자다. 이 자존감이 이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암소 아홉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요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의 남편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행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홉 마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존재감, 이 자부심.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걸맞는 인생,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걸맞는 말과 예수님에게 걸맞는 행동,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 청도 아울리치에 참석하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마주 앉아서 주님에게 오늘 내게 있었던 일들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평생 남아있는 모든 삶들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은 1대1로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셔서 어느 방구석에 박혀있든지 아니면은 어둠 속에 홀로 있든지 아니면은 혼자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가지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신부로서 글맞는 인생, 그러한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실 때에 292장 이 찬송을 다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